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6문이 되겠습니다. 16문만 가지고 저희가 공부하겠는데 우선 문답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습니까? 이게 질문이고요. 답이 아담과 맺은 언약은 저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의 안에서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오늘 한 19문까지 이제 그 완전 타락, 그것에 대한 그런 연관된 교리들인데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 그 언약의 원리와 또 이렇게 정가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정가됐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정가의 원리, 즉, 언약의 원리와 정가의 원리를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언약, 우리가 벌써 본 내용이죠. 언약이라 그러면 이렇게 약속, 계약.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세상에서는 이렇게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비즈니스를 하거나 할때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는 언약은 그 모든 그 조건들이, 조항들이 다 하나님 혼자 결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맺으시는 언약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는데, 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다 할때그 아담의 위치가 그 언약의 대표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그래서 여기 오늘 소율이 문답에 아담과 맺은 언약은 저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대표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에 참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언약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가의 원리도 우리가 같이 보게 되겠는데, 그래하여 그 언약 대표로 그 사람이 한 모든 것, 이것이 그 언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전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이런 원리가 있죠.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국이나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무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갖고 자기네끼리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과 미국에서 무역하는 것은 뭐 세금이 얼마 붙고 뭐 이런 게다 정해져요. 그래서 대통령 둘이서 다 사인을 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무역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 둘이서만 사인을 했는데 여러분도 그 언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여러분을 대표를 해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사인한 그것에 여러분도 다 순종을 해야 돼요. 이런 원리가 세상에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원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죠. 그래서 이 아담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한 거가 우리한테 다 영향이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다 포함이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가라는 이 원리가 죄나 아니면 공로, 뭐그 의로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지는 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직접 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가의 원리인데, 이거는 언약에서 그 언약 대표라는 그 사람이 한 모든 내용이 이렇게 전가되는 이 성경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영어로 imputation이라고 하는데 이 credit to, 즉 내 뱅크 어카운트에 지금 돈이 얼마 있는데 그런데 내가 돈 얼마를 다른 사람 어카운트에다 이렇게 트랜스퍼 했어요. 그러면 거기 그 어카운트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저 사람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내 거였는데 이제 완전히 저 사람께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가가 되면 지금 다른 사람이 공로를 세웠는데 아니면 죄를 졌는데 이게 전가가 된 후에는 그 사람이 죄를 진 것과 똑같이 여겨지는 거죠. 아니면 공로를 행한 것이 똑같이 여겨지는. 먼저 우리 이 전가가 성경에 몇 개가 나옵니까? 이 전가되는 현실이 성경에 나오는데 몇 개가 나와요? 우리가 이거 목사 시험 볼 때 꼭 이런 질문 하나 나오는데 세 개예요, 답이.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되죠? 그죠? 아담이 죄를 졌는데 이게 내가 죄를 진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담의 죄가 전가되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또 전가되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모든 율법을 다 완전하게 순종을 하셨는데 이게 내가 한 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이게 전가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안 졌는데 아이고 죄 진 사람 같이 그렇게 죽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중점, 오늘 배우는 중점의 내용이 뭐냐?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즉 아담의 죄와 우리의 관계, 이게 세상에서는 이거를 뭐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아주 기분 나빠하죠.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내가 죄를 진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 죄를 묻냐 이거예요. 우리가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그런 말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돼버리죠. 우선 이 아담의 죄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견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처음에는 뭐 아주 간단하게 전혀 관계가 없다. 아담의 죄는 그저 우리한테 나쁜 본보기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본보기로서, 나쁜 거로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과 허락을 이어는 받았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아담이 지은 죄는 전적으로 아담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우리들까지 유죄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말이 되게 그 사람들한테도 말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소리죠. 이렇게 그 아담이 지은 죄는 전적으로 아담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죄로 해서 우리를 유죄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아담한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죄로 지금 우리가 타락과 허물 이런 거는 이어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사니까. 그런데 전적인 아담의 책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런 중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 그저 나쁜 본보기였다 이런 거는 예수님은 그저 좋은 본보기였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고 하는 이런 아주 좋은 example라 이거죠. 그런 수준에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허물과 타락을 해결하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예요. 즉 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들을 다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지은 죄는 우리를 대표하는 수준에서 지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 거죠. 예. 그의 죄에 여러분과 저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아담이 그저 모든 인류의 처음 아버지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 아버지죠. 그러나 우리를 대표하는 언약 대표예요. 그냥 처음 아버지고 나를 대표하는 게 아니면 아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죄는 그냥 그 사람으로 끝나는 거지 뭐 우리하고 관계없죠. 진짜 그러면 나쁜 본보기로 끝나는 거죠. 그냥 우리의 처음 아버지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대표하는 언약 대표예요. 그래서 언약적인 수준과 법적 수준에서 우리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면 믿어야 되는 거고 안 가르치면 그러면 왜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가 로마서 5장에 가서 12절서부터 저희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12절부터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좀 길어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 오실 자의 표상,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다 이런 뜻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거기 있죠.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런데 아담 뒤에 오는 사람들, 모세까지 지금 쭉 태어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담이 지은 죄를 직접 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 죽었잖아요. 그럼 왜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를 안 졌으면 왜 죽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나 이런 것이 지금 다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제 17, 18문, 19문까지 가면 이제 완전 타락에 대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 그래서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 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 여기에서 쭉 보시면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이해하기 힘든 게 있다 해도 우리가 뭐 이걸 다 풀어갈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뚜렷하게 나와요. 지금 이 대표 원리하고 정가 원리가 뚜렷하게 나오는 구절이죠.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로 시작해서 15절에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즉 한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같이 죽어요.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대표 원리와 또 정가 원리잖아요.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 근데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러 18절에 또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분명히 한 사람이 순종 안 했어요. 아담이. 근데 많은 사람이 다 여기에 포함이 돼버리잖아요.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이 대표 원리와 정가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표 원리나 정가 원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아 이게 듣기 싫다 이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하게 나를 대하시나 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과래.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데 왜 나를 갖다가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러나 분명히 내가 싫어하는 교리다. 그렇다고 안 받아들이면 그건 잘못됐죠. 성경이 지금 가르치느냐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순종하느냐 믿느냐 이 얘기지 뭐 언제 뭐 너 생각에는 어떠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걸로 갖고 나와요. 자기 생각에 너무 안 맞는다 이거죠. 아 그거 언제 물어봤어요? 자기 생각에 맞나 안 맞나.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성경을 받아들이면 오케이. 근데 성경을 안 받아들이겠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해요.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의 안에서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지금 우리의 오늘 보고 있는 16문인데 이건 완전히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즉 아담 안에서 나도 유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지금 되는 것이에요. 왜? 지금 보세요. 아담이 지은 죄가 나와 무슨 관계냐.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게 알미니안일 수밖에 없죠. 알미니안이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아담이 지은 죄가 나와 무슨 관계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말할 때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지금? 거기에서는 대표 원리, 정가 원리를 받아들여요? 그런 거 아니죠. 알미니아는 자기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나 그것도 또 틀리죠. 그 나 대신 죽는 거는 또 그 원리가 대표 원리와 또 정가 원리를 또 말해요. 그쪽도. 근데 여러분 아담이 지었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냐 했을 때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둘 다 대표 원리와 지금 정가 원리가 둘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no.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둘 다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둘 다 no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나한테 전가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나를 대표한 거고 아담이 한 것이 나한테 전가된 거예요. 둘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안 받아들이면 구원이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그냥 얘기할 때 아 뭐 대단히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정당하게 아 왜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졌어 하면서 대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나를 대표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수도 없이 읽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대표로서 하셨고 또 그게 하신 일이 전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표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말은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또 나도 함께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려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 근데 한 발자국 더 가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여기까지 얘기가 돼야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상하게도 이 자기가 너무 뻔뻔스럽게 느껴지는. 근데 기독교는 뻔뻔스러운 종교예요. 그렇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좀 그 양심이라는 것도 죄에 이렇게 물들어갖고 아주 삐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자기가 좀 이렇게 대단한 사람 같이 또 내놓으려면 아이, 그 정도 수준은 안 갈라 그러죠. 왜? 내가 뭐 함께 죽었어.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뭐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성경의 대표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내가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100%.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 그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도 나도 했다. 근데 성경이 다 뒷받침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돼요. 찾는 게 좀 어렵죠. 그러나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함께 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신 일들인데 우리도 함께 했다. 이 교리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리를 성경이 말하는 수준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책을 읽고 이렇게 듣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가는데 끝까지 안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직도 그 좀 그 인간적인 그런 이 너무 그러면은 이게 내가 염치도 없는 인간이 돼서 그런지 좀 그거를 거북스러워해요. 근데 이 교리가 아니면 이 원리가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말 완전히 자유케 되는 죄에서부터 내 이 죄만 짓는 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은 이 원리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하면 그걸로 죽는 건데. 그러면 뭐 내가 아무리 뭐 하나님 앞에서 괜히 나는 염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갖고 나는 그렇게까지 말 못하겠어요 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이 가르치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 같이 산다니까요. 왜?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면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잘못해도 다 잘못했다 하시잖아요. 뭐 어떡할 거예요? 근데 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나도 했다 이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담대하게 나가는 거 이게 예수님을 지금 이 원리에서 예수님이 어느 위치에서 뭘 이루셨는가를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사람들한테 생소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나도 완전하게 살아. 완전하게 살았어. 그럼 얼마나 교만하게 들립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그 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 즉 사람 아버지와 사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아담과 이브 후에. 딱 한 분만 그렇게 안 태어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만 제외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은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리에 또 성경에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에서 잉태돼서 죄 안에서 태어나는데 예수님도 그러신 분이면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십니다. 이거를 뭐 의과적으로 설명을 하라.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그 원죄가 예수님한테 계속 내려오질 못하는 거죠. 예,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뚜렷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면 또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면 그냥 예수님 자기 죄를 위해 죽는 거죠. 우리 대신 죽으려면 그분이 죄가 없으셔야 되니까. 있으면 구원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제외됐어요. 그러나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서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 아기들을 보면 아 얘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가 죄가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갓난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런데 갓난아기 중에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죽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죄의 싹시 사망이에요. 즉 죄가 없으면 안 죽어요.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죽지 않아요. 죄를 져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갓난아기도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얘도 죄인이네. 죄 안에서 태어났네. 죄의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그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서 잉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위에 그 모든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갓난아기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두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즉 타락 상태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 타락 상태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모일 때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문까지 이제 이 완전 타락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즉 죽음의 권세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갓난아기도 죽음으로써 죄인이라는 걸 증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 세례는 그 유아 세례, 자기 자식을 유아 세례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자기 아이 유아 세례를 주면서. 그 어린아이도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서 예수님과 그분께서 하시고 이루신 일들이 다 필요하다는 부모들의 신앙 고백. 그 아이도 씻어져야 하는, 죄가 씻어져야 하고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유아 세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유아 세례를 주느냐, 이것도 우리 뭐 공부 많이 한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완전 타락 교리, 우리가 칼빈 주의의 그 5대 강령이라 그래갖고 굉장히 칼빈 주의를 이렇게 좀 잘 요약을 해 놓은 건데, 물론 칼빈 주의를 다 가르치는 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요약을 해 놨는데, 이 완전 타락, 제일 먼저잖아요. 완전 타락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 네 개는 논리가 제대로만 흘러가면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처음에 완전 타락이 이게 안 믿어지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문제가 생기죠. 하나를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를 우리가 거절하게 되면 다 거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자기는 다섯 포인트는 아니래도 네 개는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뭐 그 말이 안 되는 거를 자기 그 마음에 할머나이즈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은 아주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흘러가질 않는데, 그런데 이게 자기 마음속에는 잘 흘러가는 것 같이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 완전 타락에 대해서 이제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 타락이라 이렇게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제 이뤄서 어떻게 그럼 구원을 받는 것이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소일이 문답이 지금 흐름을 보세요. 이렇게 완전 타락을 먼저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이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타락이 된 사람이면 여기 보면 우리 맨날 읽는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든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딱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알미니안 주의는 여기서 벌써 끝나잖아요. 왜?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근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근데 선을 행해서 구원 받는데요. 무조건 성경이 뭐라고 하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를 지금 그걸 잡는 거 아니에요.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까 로마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 타락된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이 완전히 죄인을 딱 가둬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창세전에 선택부터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선택된 백성들이 해야 하는 모든 걸 대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그 이루신 모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하는 게 없어요. 인간이 하는 게 믿는 거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믿는 것도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걸 이해를 하면 되죠. 그래서 정말 저희는 이 뭐 알미니안 주의도 우리가 뭐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철저하게 따지면 없죠. 그러나 다행히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어느 누구도 100% 알미니안은 없어요. 왜? 그 알미니안들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아니 인간이 다 해야 되는 거면 왜 그런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을 놓고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어렵죠. 그러나 철저하게 알미니안 주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럼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두 번 더 할 것 같네요. 그 공부하는 내용. 여기에 아무 의의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고백하고 이것이 맞다, 믿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걸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이제 다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율이 문답이 이런 면에서는 참 좋아요. 따지고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치지만 칼빈의 5대 강령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그래서 참 좋습니다. 제가 16문만 오늘 얘기하고 끝을 마치겠어요. 다음에 와서 또 계속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인들, 선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 것인데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는 이런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저희로 더욱 깨닫게 하시고 더 확실하게 믿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